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그림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므로 그들 무리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선생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할 그때에 그는 그 말들을 분명히 다 들었을 줄 압니다. 참 어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암담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영광의 뜻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뜻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서 주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곁에서 서성대며 말하는 이들의 생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그러나 조용하게 주님의 들려주시는 그 속삭이듯 세미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참 단순하고 참 간결하고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이사야 50장에 주께서 아침마다 내 길을 열어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님 모시고 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가는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걷고 있는 그 자의 수염 뽑고 덩어리 치고 얼굴에 침 뱉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침에 출발점도 주님과 함께일 때는 참 간결합니다. 이사야 55장도 내 영혼의 진정 해답이 되는 젖과 꿀 기름진 것 주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 주님으로 임해 주셔서 일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일어선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아갈 때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앞에 산과 같이 가로놓여 있고 가시와 찔레가 우리 길에 절비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기쁨이고 우리 마음은 단순하고 우리 마음은 간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은 주님께 이렇게 미어 살지 않으면 간결하게 살지 않으면 이혼한 여인이래요. 그리고 체주에게 팔려가는 그런 삶이래요. 이 말을 레위기에서는 14장에서 영혼이 죽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모신 삶은 참으로 간결함에 관해서 힘주어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리라고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딴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 삶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주님께 정함 있는 마음으로 양으로 돌아온 이 영혼은 어떠합니까? 그건 시편 65편에 요란스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뜰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돈된 마음으로 혼란스럽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가서 마침내 귀한 결실로 이어지는 생활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은 혼란이 아닙니다.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빼앗김이 아닙니다. 멸망함이 아닙니다.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 몇 마디면 우리 영혼은 넉넉한 해답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목자입니다. 암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있어서 조그만 일에도 보잘것없는 일에도 어리면 엄청난 큰 일에도 나의 목자됨으로서 주님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이 요한복음 10장에는 한 번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무덤덕하게 계시고 그러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실까요? 만약에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피와 그 살을 10장과 11장에 기념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그럴 것입니다마는 주님이 그 생각에 메어주신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 위하여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서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힘이 있고 그 무엇이 있는 분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볼지 몰라도 죽는다는 말은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정말 정말 능하신 온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단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강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건강한 것 전혀 아닙니다.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가 겪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고린도서 11장처럼 많은 것이 기록된 것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단순함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때는 근심과 두려움과 각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가까울 때는 내 생각은 단순하고 주님을 모신 행복도 있고 강함도 있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돕는 이로 보람있게 살고자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여건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남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거 이하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무시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주님 때문에 세임을 얻는다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41장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넉넉한 붙댐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삶을 생각하도록 하셨고요. 안정감이 있죠. 42장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포로되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축복하심 속에 영광 있는 삶이 가능하고요. 43장은 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친 광야라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함,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나를 신뢰할 것이 없고 내 스스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단순함은 더욱더 뚜렷해져 갑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해 봅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우리의 기도는 진하여 갈 것입니다.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의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적지 않은 수많은 기도회를 인도해 본 사람입니다. 그 기도회에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있음도 많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착실하게 가진다면 전 확신합니다. 다음 날 그냥 가만히 고스란히 잠들어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생기 있는 여러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절반을 지나고 주님 모시고 오늘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저 시편 116편 말씀처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보람 있는 값진 일입니다. 저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보이지 않는 보좌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허튼 일이었나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주어진 이런저런 환경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건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더 전도하지 못하고 보좌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의 사도발 선생님, 그거 어떤 일이나요? 그냥 역사하면 될 텐데 그거 어떤 일이나요?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자의 영혼 속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허튼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참으로 무시야 들어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멈추어서서 보좌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허튼 일 아닙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지역에 주님 모시고 인도하심 쫓아 부지런히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루디아 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혀도 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있기에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들만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가깝게 응답해 주시었습니다. 하루 지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그 찬송,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젯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일 나가서 현장에서 이 땅을 떠나갈 베드로이라도 오늘 보좌의 주님을 믿고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의 무리들이 에워싸 있는 사도행전 사장이라도 보좌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엘리야처럼 담대합니다. 엘리야가 아왕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섰듯이 사도행전 사장의 저 베드로와 요한은 둘러싸인 그런 무리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그들 가운데 있어도 보좌의 주님을 믿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이 위에 바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다니엘이지 않던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마음을 본다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할 때에 그게 역사적인 가그의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주님 내가 밤모습에 있어도 주님은 내 뿌리란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밤모습에 있어도 보좌의 주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거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그가 믿고 신뢰할 뿌리는 주님뿐이었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여러분 그때 누가 주님이 다윗의 뿌리인 줄 누가 알았나요? 사람들은 애매하게 성경을 생각해요. 바로 그때 다윗의 뿌리 되어 준 분 주님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양의 뿌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주님이셨으니까요. 다윗의 시편 24편에 왕으로 부른 그분 시편 2편에 왕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분 세상은 흉흉하고 어지러워도 다윗이 주목할 수 있었던 견고한 왕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 이하에서 강맹한 스레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내 얼음을 내 어둠을 내 환란을 능가하는 밝은 빛이 된다는 말 아닐까요? 예수님은 강맹한 새벽별이래요. 그것이 다윗이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어둠 속에 잡히지 아니하고 영혼이 밝을 수 있었던 근거 아닐까요?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죄다 두려워해도 다윗은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수만 사람들 앞에 들려온 말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내가 그렇게 주목하며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온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강맹한 새벽들입니다. 요한은 무척 기뻤을 것 같아요. 요한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도아디라 교회는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주님 강맹한 새벽별 틀림없습니다. 다윗의 새벽별이었고 사도 요한의 새벽별 틀림없습니다. 그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여있는 마음이라면 내가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 새벽별은 누구겠어요? 그 새벽별이 누구냐고요? 계시록 22장에 나는 강맹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께 집착함으로 이겨가고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붙들고 살고던 그들에게 그들 영혼 속에 새벽별 되신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그래야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라고 해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아니되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넌지시 이렇게 생각할 거요. 그거 그렇죠. 어디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같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사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그 말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힘입어 본다면 사람으로 아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들려서야 여러분 영혼 속에 축복이 되겠나요? 잠시 그 익숙한 요한복음을 조금만 펼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요한복음 3장의 주님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 날 위한 구주인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말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압니다.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찌함으로 네가 파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서간다는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봐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른 여인에게 예배부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누가 주는 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을 기뻐쓰게 하고자 할 그때에 참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쓰게 하고자 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쓰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내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 안 되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기뻐쓰게 할 수 있는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죄 많은 여인, 그가 양심적으로 그 죄가 되고 어긋난 길인 거 몰랐겠나요? 아셨어요. 그도 어둠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갈 때에 그는 스스로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곧게 세우라, 담대한 마음 가지라, 이제는 다시 재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그가 감당이 되겠나요? 될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어둠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밝음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아니던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쓰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전능한 나의 농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모든 것으로 붙들기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된다. 여러분 안 된다와 된다. 우리가 스가랴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안 된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안 되겠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가랴 4장에 힘으로 안 된다. 그 네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고백하는 말이 안 된다 그 말만 계속 고백하고 살아야 되나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건 그가 고백한 한편의 한절의 고백이지 그 내용 전체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밤에 저를 보지 못하시고 나도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 스가랴 사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보시면서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딱 붙든 이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매달려 봅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그 스가랴 사장에 표현되어 있는 귀중한 말씀에 우리 관심이 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관심이 뭐예요? 성전 지대란 거예요. 스가랴 사장에 나와요. 성전 지대란 말은 성전 기초란 말이에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된 생활이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된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지대, 성전기초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 그걸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기초. 우리는 어제도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이 확고하고 뚜렷하고 변함없고 견고하게 박혀있다는 뜻으로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부활하신 주님도, 그건 보좌의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시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에 내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본 이가 제대로 마음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무리 십자가의 사역이 귀중해도 그건 성전된 사역은 아니에요. 그 못된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건 못된 나를 처리하는 거라고요. 내 허물, 내 죄악, 내 징계 그 처리해 주시고 내 속에 선한 것 그하지 않는 나를 처리하여 주시는 것이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성전지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3일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럼 3일 후에 되는 게 성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기초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끈기 있게 주님 떠날 수 없는 마음으로 추구하다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나의 기초가 되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성전된 삶의 기초가 안 되어 주신다면 그분 고린도전서 3장도 기초요? 베드로전서 2장도 기초요? 주님이 내 기초가 안 돼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년된 생활을 살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나의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 그 주님을 절실한 마음으로 찾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으로 3장과 6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믿은 지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도 주님 당신은 내가 온 마음으로 연합할 하나님 모습에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입니다라고 내어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전된 생활은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믿음은 장난치는 거요. 믿음은 장난치는 거라고. 어제도 저는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란 것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나요? 근데 왜 그것을 혹독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나의 영토에서 주님의 영토로 안 간다는 거요. 나는 나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주님 안으로 가야 돼요. 시편에서 다윗이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요. 그때는 주님께 가야 내 삶이 된다는 거요. 근데 내가 가만히 나의 영역에 있으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 주님께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한 마음으로 이 밤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 11장은 벗됨을 인해서는 들어주지 않냐 할지라도 강청한 연고로 빵을 준다는 거요. 빵만 주시나요? 그 강청함으로 다가온다면 주님은 만나 주신대요. 만나 주신대요. 그 만나만 주시나요? 그 강청함으로 다가오면 두들긴다면 문 열어주신대요. 보좌의 주권이 임해온대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시작한 지 8일밖에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은 열나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 배탄 사람 276명이듯이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면서 확신 있는 삶을 가졌던 이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저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도고밖에 없겠지만 두 사람밖에 없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봐 주실까? 기대감 있는 마음 사실이 있던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성읍의 어려운 문제 있길랑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요. 우리가 파도에 부딪혀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 가운데 내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파도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주제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인데 오늘 밤의 주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20장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것을 일깨워 주세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해방시키시고 놔두면서 또 어둠과 지하게 뒹굴렸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간결해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요. 영광스럽죠. 그 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신 것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요. 그러면 삶이 되나요? 되지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은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데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대요.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했듯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건 베드로전서 1장 2장만 봐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그 목자이신 주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나의 빛 되신 주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내 성전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 앞에 성전된 삶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의 다림줄을 잡아주신다. 다림줄은 기초만 쌓아서 못하나요? 그 위에 성전을 쌓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림줄, 성령님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단순하죠. 이것만 있으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다림줄이 되어주시는데 안 돼요? 그건 돼요. 적은 일을, 보잘것없는 일, 오늘 사사로운 일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르밧 여인처럼, 수넴 여인처럼, 바실레 할아버지처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로 잘못 들다 보면 안 되는 거요. 기도 주님과 나 사이에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란 이 관계를 부여잡지 않고서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 가운데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영광일까요? 왜 제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것을 그건 믿음 아니라고 그건 거짓이라고 왜 강하게 말씀하냐면 그건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의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생활을 무사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것만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 영토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그 성전과 그 다림줄에 속한 인원 오늘도 조그마한 날이라도 보잘것없는 평범한 날이라도 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내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의 이끄시는 붙잡아 주시는 오늘도 살아있는 다림줄인 보혜사 성령님을 인하여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성전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살아주시는 것 알아요. 이거 안 되면 내 안에는 허전해요. 살아계신 주님 모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귀중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턱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이 귀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좌의 주님이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살아주시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처럼 앞에 두 가지가 안 되면 절대 세 번째는 안 돼요. 앞에 두 가지만 역점을 두면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그날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존귀함을 받는 값진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시고 알아서 살거라 그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되나요? 그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의 나라예요. 그거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의 제사장이 되나요? 내 주님 인도하심을 쫓아 내 주님 기뻐쓰게 하고자 예수님 기뻐쓰게 하고자만 산다면 돼요. 이거는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뭐가 되나요? 주님께서 저 보좌의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는 것 우리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 우리 알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일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선 그날은 영광이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 아닌 것을 쫓아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조적으로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쉬워 보이죠. 금방 될 것 같아 보이죠. 전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을 본다면 그래도 주님을 청한 그 범주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의심하는 도마라도 그가 예수님을 내팽개친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만나주시면서 신앙을 세워줄라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봐도 베드로도 다른 자들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세요. 약해서 그렇게 한 것, 약해서 감당 못해서 한 것 아세요. 그러니 베드로야, 내가 너 믿음이 떨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고 난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만일 그것이 끝이 나버린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쉬고자 하세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슬픔에 꽉 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도 붙들어 세우신 것 누가복음 24장에서 읽어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으면서 안에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 있었어요. 강인한 사람들 아니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 왜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약한 자 같고 슬픔에 짓눌리는 것 같아도 내 제자인 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일 새벽에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무덤은 열려있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오.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귀중한 것 알아 되새겨야 돼요. 엠마로 내려간 제자, 의심하는 도마, 예루살렘에서 문 닫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 다 운전된 모습은 아니에요. 무덤까지 와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그 무덤 못 떠나고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기 이곳에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분들이 슬퍼하고 지금 어려워하는 것 예수님 모르세요? 알아요! 아신다고요! 그런데 무덤가에서 여자의 왜 우느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이 시체라도 달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이 말을 전하도록 보내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주님을 추구하는 온전된 자세는 막달라 마리아란 거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준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의 추구가 옳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한 학기 휴학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내일을 모르는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간 것 어머님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참 귀한 학교라 생각하는 그 학교를 마칠 때쯤 돼서 그만두고 신학교 갔는데 그때 어머님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도 3학년 때 그만두고 내려왔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어머님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하루하루가 어머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지만 그랬습니다. 전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거나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쫓아 제가 오늘 이 길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고향의 바닷가로 나아가서 그 남해안에 흐르는 그 바닷물과 섬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때가 그진 나날이었습니다. 신앙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그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조용한 평강과 인도하시는 빛은 있었습니다.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요. 어느 날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상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니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기 전에 신약 성경을 11번 읽었다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날마다 성서를 기억이며 기도에 힘써가며 성서를 읽었던 그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오전 시간에 주님께서 큰 소리 아니에요. 심히한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 마음 정말 기뻤어요. 깜짝 놀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해가 1971년이었습니다. 오늘이 이 해가 2021년이면 만 50년 지나간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마라는 약속 변함없는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제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3장 지나서 54장과 55장과 56장의 그 축복된 내용이 오늘도 내가 주님을 추구하며 나의 주님답게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추구하는 마음이 늘 새롭다면 이렇게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어설프게 흔들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을 줄 알아요. 주님께서 생생한 내 주님으로 그렇게 설 줄, 서 주실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제만을 위한 약속입니까? 주님을 진정 뿌리 있게 내 주님답게 추구하는 자라면 나는 주님께서 오늘도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거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줄게란 말씀을 오늘도 조용한 그의 생명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실 줄 압니다. 왜 주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그렇게 못 추구해요? 이런 시간 주님 앞에 일어났을 때도 어떤 때는 금방, 어떤 때는 시간 좀 그쳐가면서 산돌되신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마음에 붙잡혀오는 것 확인합니다. 저는 어제쯤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가 어떻게 도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운전하시면 뚫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내 믿음인가 그 점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애매하게 되지도 않은 것, 마음에 확신도 없는 것, 그래 주님은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내 영혼이 목마른 영혼으로 왔을 때, 주님 앞에 잠잠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를 빈탕으로 보내시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천국의 젖과 천국의 포도주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참으로 넉넉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천국의 기름진 은혜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설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추구, 그런 추구면 예수님 오늘은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난 주님 없는 오늘 원치 않아요. 난 예수님과 함께 갈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숨으시길 따요. 객관적인 말로 여자여 하셨던 그 주님은 마리아야란 주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분명히 다가와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왜 예수님의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다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봤음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압니다. 딴 지하들은 고기 끌러가고 오지만 베드로는 충실한 말 듣고 겉옷을 두르고는 물에 뛰어내렸어요. 주님, 당신이라면 에게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큰 고기 아닙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딴 제자들 듣는 그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이런 마음으로 다가와 다오. 그게 싫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가볍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그 무력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온몸으로 내어 달려가는 저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연합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빛이고 오늘도 내가 살고 죽기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긴단 말이 가능해요. 우리 이거 이해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이 제자들만 묵상할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참으로 매달려볼 귀중한 내용 아닌가요? 오늘 저는 제사장의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제사장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허지부지 살던 엘리는 제사장 맞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책망 듣고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 내릴 것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4장에는 엘리가 죽었더라. 왜 그래요? 주님의 나라로 강하게 서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강하게 선다면 그런 말씀들 우리가 들을 필요 없어요. 사무엘처럼 생생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임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까지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또 넘어져요. 우리 부둥대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로마서 12장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면서 거짓말 붙든다면 그리고 주님 내가 사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아닙니다. 엘리처럼 자녀에게 매어가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강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생활이 사무엘이 그 강함과 그 온전함과 그 능함과 그 아름다웠던 생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타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전부 다 주님은 제사장 삼고자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에요. 그러나 견고한 마음으로 다가선 32장에 레위 지파만 그 길에 섰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여 주님의 돕는 이로 주님 기뻐시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틀림없습니다. 이건 공상 아닙니다. 이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스가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오늘의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성전의 기초로 삼고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다림줄, 그걸 따라 산다면 스가랴 10장 말씀에 봄비 때에 번개를 내시는 하나님께 담비를 구하라 말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 힘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강 가여 가보니 노란 조그만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다면 소식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속한 이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봄비 때에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에 놓은 이렇게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과 같고 강한 자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대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은혜를 구하다 보면 그렇게 갈대처럼 비실되지 않는다 그 말이오. 스가랴 13장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은 직접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달리 어떤 점쟁이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보좌의 주님은 감람산에 강림하신다는 것, 내 기도에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절실한 마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됐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큰 문제, 조그만 문제 다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생명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으로 숟가락 하나도 밥솥 하나도 내 주님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짙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방울에도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마음속에 온통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왜 공산이 되어야 되나요? 이거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돕는 이로서 가는 그의 제사장 우리가 명백하게 이 내용을 붙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말이 별로 많이 안 나왔지 않아요. 오늘 저는 짤막짤막하게 마태복음에서 한 여섯 군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이 되어가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짤막짤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인 우리로서 정말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참된 기도임을 기억하여 될 것 같습니다. 강청함을 인해서 주지 벗됨을 인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한 누가복음 11장에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늘 내 주님께 묶어진 자로서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풍성함과 이 기도의 축복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6장, 그 외에도 마태복음만 봐도 기도가 없잖아 나옵니다만은 여기 한 여섯 군데만 짤막하게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전혀 멀지 않는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는 귀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마태복음 6장 내용을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문 닫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골방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방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마음으로 내어본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나머지에 관해서는 문 닫아놓고 내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이거는 뭐 갑자기 얼음 당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속해 온 그의 나라, 주님께 온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의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도 가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이름도 가지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이름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여본다면 놀라운 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란 이 말이 가볍게 스쳐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란 골방을 빼고 나면 뭐가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이 있다 할 때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집도 적고 가족도 접어대서 내가 골방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란 그런 기도만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해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 기숙사 들어갔는데 기도할 곳이 별로 없어요. 혼자 기도할 곳이 별로 없었어요. 찾고 찾다 보니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은 여러분 그 다다미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방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제 생각은 코는 얼마 지나고 나면 마취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썩은 냄새 나는 방을 제가 기도하는 곳으로 삼고 들어가서 기도해요. 아무 학생도 안 와요. 저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주님과 나의 새 언약에 관한 출애굽기 엄청난 귀한 내용을 그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이 구하다 보면 오늘의 여건 속에서 양심비 여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수들이 같이 함께 같이 있는 곳에 있지만 네가 그래도 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일 때 다 자고 나면 기도했다고요. 그 골방이 되는 거죠. 나의 골방이 되는 거죠. 그 골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되신 은혜가 명료한 거요. 마태복음 6장에 이 골방에 관계가 가깝다면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오늘도 환경이 걱정스럽고 여러분 환경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몸이 밝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밝기만 하나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내 가슴 속에 세상에 필요한 재물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뿐이나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부딪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까울 수 있는 줄 압니다. 왜 골방이 없어요? 왜 골방이 없어요? 엘리야하고 사무엘의 차이점이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그게 절실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거 절실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묶어감으로 내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곳 내일 저곳 가시는데 어디 골방이 있겠나요? 한적한 장소를 새롭게 아버지와의 만남의 골방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바울 선생님은 나는 정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디 골방을 가질 수 있나요?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과 연합하다 보면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을 따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실상이에요. 감옥에 있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영혼이 된다 그 말이요. 골방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오늘 여러분이 마음 써서 그런 것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나라로 살기가 참 좋을 거예요. 그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 우리 힘을 넘어가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가 쉽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임하셔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실까요? 멀리 생각하실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밀어달려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로 임하여 올 수 있는 줄 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건 꼭 양식만 있어야 되겠어요? 일용할 것, 그리스네가의 엘리야에게 일용할 것, 사르밧 가부대에게 일용할 기본적인 것, 광야의 만나에 일용할 것,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쳐본다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 악에 안 빠진다. 유혹에 안 걸린다.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걸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걸음 걸어가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설교다. 나머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의 기도, 골방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강구하지 않고서 뭐가 되겠어요? 오늘도 안 됐습니다. 오늘도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 마태복음 6장의 그 놀라운 은혜,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마태복음 7장의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읽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내가 가볍게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덜보라고 할 수 있는 차기도 벗어버렸어요. 덜보. 하나님과 나 사이 덜보는 동생도 아니고 형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나예요. 나. 그것 벗어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꿀꿀이와 바둑이처럼 살지 않아요. 거기는 거룩한 것과 진주 같은 것 좋아하지 않아요. 육은 그래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께 속하고 진주 같은 생명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인가요? 그때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독생자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가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란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역점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연통이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뒤집어 말할 거예요. 너가 얻지 못한 것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만나지 못한 것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오늘도 보좌의 주권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지 않은 것, 네가 두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부도 뽑아버리고 꿀꿀이 같은 나 육의 성품, 바둑이 같은 나 육의 성품 걷어버리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됐나요? 오늘도 진주 같은 예수 생명을 기억이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의 기도도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의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다 마치고 제자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주무시러 간 것 아니에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홀로 계십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쓸 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것 봐도 기록하지 말라 할 때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마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하고 싶은 거 아니었으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기록하고 싶었던 것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딴 것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고 근무를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자들도 건너가게 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모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나를 정돈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이루었단 말씀도 하셨고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란 말도 하셨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착실하게 하루하루 속해갔던 주님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도 허지부지 마치지 아니하셨고 철저하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가볍게서는 안 되겠죠. 그냥 뒹굴어버렸으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추어보는 이 철저한 자세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돌아왔어요. 이건 이사야 56장과 같은 기도예요. 이사야 55장은 글쎄요 꼭 진영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럼 56장은 일과를 마치고 난 기도예요.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철저하게 하루를 매듭지어가는 기도! 정말 우리에게 새롭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 가시는 날 참 좋을 것 같아요. 번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주님 중심에서 합심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갖다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120명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 100명 넘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네 이 생각 들었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의 마음이 철저하고 성전에 속한 마음이 철저하고 보좌의 주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철저하다면 120명이 모여도 주님 모신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주제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갑하옵시고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이 웅성거린다 그 생각 들었겠나요? 예수님 바라보는 절실한 마음 두세 명의 기도 같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인 사람은 두세 명은 아닐 줄 알아요. 엄청난 많은 숫자도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주님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세 명의 기도 같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명이 기도해도 좋고요. 많은 숫자가 모여도 주님을 향하여 묶어진 마음이 되다 보면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 안에 묶어진 한 몸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두세 명의 기도처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커 보여도 이렇게 묶어진 마음이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허락하여 주신대요. 역사가 된대요. 이 기도 대단히 귀중하죠. 아니 저는 성도님들이 요즘처럼 편리한 시대니까 직접 못 만나도 정말 그 문제 위해서 당신과 내가 주님 모시고 기도하십시다. 보좌의 주님 모시면 되지 않아요. 기도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 생각이 돼요. 밥만 같이 먹는 식구, 그 하게 식자가 밥 식자고 굿자가 입구자지요. 기도 때문에 모여든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할 거예요. 밥만 먹은 식탁에서 가치 없죠? 주님과 함께 이런 기도, 제사장의 기도요, 주님의 나라의 기도입니다. 두세 명만 모여도 지금 우리가 8일째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향하여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의 조용한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좌의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끝을 아직 안 닿아도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세 명의 기도, 마태복음 18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의 기도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태복음 21장의 기도입니다. 이곳에는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말른 것 보고 놀라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려도 빠진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마태가 기도함으로 엄청난 산이 바다에 받들어 지는 것 맞는지 안 맞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중학생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부흥회를 할 때에 강사님이 들어가시고 밤시가 나는데 어느 성실해 보이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셨어요. 성실해 보이는 권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산들과 작은 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딪혀오나요?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산들, 이사야 52장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게 꼭 산입니까? 어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거가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들랑,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 엄청난 문제를 넘어가기를 구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파도, 세계의 어지러움, 우리가 넘지 못할 큰 문제들 같아 보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6장의 감람산입니다. 저는 한마디 역점을 두면서 말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밧들 빌라도 법정, 헤롯왕 왕 앞, 그리고 또 빌라도 법정,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리셨던 그 어려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감람산에서 해결된 겁니다. 감람산에서 해결된 겁니다. 그 나머지 하나하나를 여러분 해결해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과 나의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으로서 감람산의 기도가 제대로 되면 다 감당돼요. 다 감당돼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인 이런 자로 매달려 기도해보는 영광 있기를 구해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 가지겠지만 기도, 주님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알찬 기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관한 얘기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사롭지 않게 들려옵니다. 그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충성된 그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지쳐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일가에도 빈틈없이 온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지치기가 또 쉬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먼 길로 가야 하고 정말 해답이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온전하게 빈틈없이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기 쉬울까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보다미아로 나아가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아니할 때는 돌아와서 아들을 데리고 제가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먼 길 생각만 해도 까마득해서 한 번만 다녀와도 힘들 텐데 아들까지 안 되면 데리고 갈까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쳐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의 특별한 개성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빈틈없이 더 온전하게 더 충성스럽게 살고자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인님이 가시자 말자 앉아서 술친구와 더불어 한담하며 쉬고 있는 그들이 더 지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인님을 향해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게 깊은 밤이라도 돌아오실 때까지 허리띠 동료 메고 서 있는 그 종이 지치겠습니까? 만약에 은밀하게 주님께서 내 주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빼고 나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앉아서 술친구와 더불어 지낸 그들이 훨씬 더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렇게 밤에 깨어있었던 종은 낮에는 충성되고 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값진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종은 겨루게 했던 이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듣는 이도 피곤하고 말하는 자기도 피곤한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고 듣는 이도 피곤한 말하는 이도 피곤한 그건 고난 삶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이렇게 살아간 비결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제게 주님께서 속삭이듯 깨우쳐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이 있는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이 생활은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처럼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 해답이 뭘까요? 분명하게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는 깃뚫은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 내 몫을 가지고 왔고 제법 큰 몫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이 좋은 여건,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한때가 아니라 영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을 따로 생각지 않습니다. 주인님 집이 제 집입니다. 내가 깃도는 종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주인님께 온전히 속해버리고 나는 없습니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으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 당신을 향해서 온 길을 기울이며 살아갈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4장에 이 연로한 종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깃도는 종과 같지 않나요? 자기 거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연로하신 분이신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귀인데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천국 가면 우리가 여쭤봐도 되겠죠. 그가 길 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정말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주인님 아들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떤 자가 합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건 수없이 흘러간 인생 속에 나온 말입니다. 역사의 큰 현장에서도 역사의 조그만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님의 심부름감을 내가 어떻게 구른단 말입니까? 그런 기도도 정말 많이 한 줄 압니다. 주님께 정말 가면서 계속 그 기도하고 간 줄 압니다.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는 자기 없어요. 자기가 늙은 자인가도 몰라요.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틀림없습니다. 창세기에는 깃두는 종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나아가야 있죠. 신명기 나아가야 있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속한 정도가 깃두는 종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속하기를 기뻐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두는 종은 눈이 잘못돼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에게는 그렇게 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님께 속함을 비유로 가르쳐준 말씀이지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속하란 말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깃두는 종처럼 살면 안 되나요? 시편 40편의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깃두는 종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을 보다 보면 다윗은 주님께 대하여 깃두는 종입니다. 그는 영원히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그게 군데군데에 실수한 그런 흔적들은 안 남겼을 겁니다. 그가 사무엘상 27장의 흔적은 주님께 대하여 깃두는 종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대해서 주인님께 속함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24장 이런 데는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깃두는 종과 같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때의 다윗이 한 흔적은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사무엘상 27장쯤에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 했겠어요? 그런데 깃두는 종의 자세를 놓아버린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 주님을 향해서 총성되게 속함과 주인님 집에 속함과 깃두는 종의 자세가 아니었을 때 다윗은 세상에서 음흉한 사람 중에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은 그런 모습은 아니 보여도 주님께 속한 사람 아닐 때에 축복된 왕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교훈 아닙니다. 긴 교훈입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예수님께 나는 사람에게 속하란 말은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굴복해도 주님은 모른 채 하시나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고자 해도 주님은 모른 채 하시나요? 아니요, 받아주세요. 우리가 새벽 이슬 같던 청년으로 헌신하면 주님이 안 받아주시나요? 받아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대 교회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속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영광, 면류관 관심 없어야 합니다. 주인님이 사랑스러워서 내 주님이 추가된 그 집이 좋아서 오늘 내 주님께 순종하는 것 위에는 내게 길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기뚜는 종으로 산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삶의 비결을 간단하게 엮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짐을 본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관해서 그런 신실하게 살고자 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쯤 있을 때는 신앙으로는 원수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실 만큼 주님께 매어 있음이 온전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면서 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도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이끌려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종을 그렇게 이끌어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로 그 종을 이끌어왔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로 그 종을 이끌어갔을 줄 압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기뻐해서 그 음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권고하심,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가깝게 권고해 주십니다. 그 권고하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제갈 길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명하심에 길을 기울여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길을 끌어와도 오늘 길을 제가 결정할 만한 그런 똑똑한 자는 우리 못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 앞서 세우셔서 오늘 길에 나의 길로, 오늘 길에 나의 동행하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길에 선다면 빈틈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어떠함을 좋아 보이는 것을 결코 무엇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동행하시는 주님의 뜻만을 내 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은 빈틈없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늘 아브라함의 지시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빈틈없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밀밀 복잡한 말을 많이 했겠어요? 벌써 아브라함은 맡겨놔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 종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속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서갈 때에 지칠 줄 모르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스러운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매어서 그의 음성, 그의 근거하심, 그의 명하심, 그의 윤례, 그의 법,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가깝다면 여러분은 정말 피곤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참길을 오늘 천성 가는 길처럼 걸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점 익히고 그렇게 살아볼수록 남은 길 더 착실하게, 더 빈틈없이, 더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볼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열 달란트 남겼던 인원 틀림없습니다. 그냥 일을 착실히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하여 착실하게 살았단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복받을 자들이여, 그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하여 빈틈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보라 신랑이로다란 말을 들었던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를 많이 구사했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하여 온전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만나보십시오. 피곤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피곤하게 인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활에 피곤함이 많나요? 마땅히 주님의 다스림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구만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 생각할 틈이 많이 있나요?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구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란 더 행복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피곤을 모르는 더 충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걸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시기를 정말 원해봅니다. 우리의 남은 길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